찬송가 330장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베리니 내 직분 지켜서 330장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베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 새벽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1장 4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고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사야 선지자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장면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면들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들 중 가장 대규모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그 사건하고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튼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폭풍과 큰 구름과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다 같이 본문 4절,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예, 지금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폭풍과 큰 구름과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 4절에 나온 여기 나온 에스겔 선지자가 본 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 불은요,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불과 신명기 4장 24절에 나오는 불과 같은 의미예요.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킨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뭐 추상적인 표현, 100% 추상적인 표현이지 뭐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서 분향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서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또 민수기 16장 35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무리 중에서 무려 250명이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겔 선지자가 본 불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불도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째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불, 소멸하는 불을 보았을까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가리키는 불, 소멸하는 불을 보여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코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보면 4절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불, 그 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이 네 생물 형상,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예. 보면 5절 보니까 바로 앞에 폭풍과 큰 구름과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는 가운데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네 생물의 형상을 목격을 했는데요. 여기 나온 네 생물은 히브리어로 아르바하이오트라고 합니다. 아르바하이오트는요,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네 개의 피조물, 살아있는 네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해당하는 원칙인데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받는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1부터 10까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경에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1부터 10까지 말씀하셨으면 1부터 10까지 그것만 받고 그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내용은 자료가 굉장히 적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사건,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사건이 그 두 가지다라면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것 이상으로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왜?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거스틴이 말했고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성경이 침묵하시는 거는 너희도 침묵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단들은 그걸 안 해요. 성경에서 침묵하시는 거를 침묵 안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막 자기들 상상력을 자의적으로 발휘해갖고 막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 말고 뭔가 다른 사건이 있었지 않느냐 추측하거나 상상합니다. 심지어 뭔가 더 다른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두 가지밖에 없나. 아예 단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이상을 알려고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거의 모든 이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까지만 받고 알고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대원칙인데 자, 이런 원칙은요. 이 본문 5절에 나온 네 생물의 형상을 해석까지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뭐 요즘에 하도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상 막 얄궂은 그런 성경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목회자도 아닌 사람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심지어 어떤 연예인도 여기 나온 그 내 생물의 형상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가 그런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자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면 안 돼. 그거는 성경 기독교하고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절에 나온 내 생물의 형상 이게 뭔지 거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까지만 그것만 받고 이해하면 되지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보면 5절에 나온 내 형상은요 좁게 보자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바퀴와 연결이 되고요 넓게 보자면 다니엘 1장 5절 1장 5절로 6절에 나오는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혼 같고 얼굴은 번깃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예, 이 사람 형상 다니엘에 나오는 그것과 연결됩니다. 또 신약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과도 연결이 되는데 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내 생물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받고 그것만 이해하지 예, 섣불리 아 이게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를 상상하고 유추하면 아차 하면 성경의 본디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것이 이달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오늘 본문의 기록은 5절부터 14절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아요. 내 생물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사람 형상이 있고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얼굴들 모양 요게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 내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내 생물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내 생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이거나 예, 어떤 학자들은 아예 단정해서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이거나 혹은 영적인 존재다. 예, 천사이거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무슨 천사니 뭐 그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성경이 말씀 안 해요. 성경이 침묵하시는 거는 우리도 침묵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거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종이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네 가지 동물을 인용해서 네 생물의 얼굴들 모양을 설명했다는 요구예요.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얼굴은 무슨 의미일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들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함에 있어서 괜히 이렇게 얼굴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들매에 있어서 사자와 같이 힘있고 담대한 소같이 부지런하고 인내하면서 독수리같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총명함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한다. 아, 이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생물의 형상을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힘있고 담대하게 감당해야 된다. 소같이 부지런하고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된다. 독수리같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 심령에 잘 새기고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주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에스겔 선지자가 목격한 그 네 생물이 형상되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들 각자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힘있고 담대하게 부지런하고 인내하면서 민첩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 심령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열심을 다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